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부지런한 사람을 될 것을 권고하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에 팀 쿡, 애플의 최고 경영자는요. 새벽 3시 45분, 4시도 안 돼서 일어나고요. 유명 방송인이자 경영자인 오프라 윈프리, 또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 이렇게 여러 유명 인사들이 매우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명 인사가 아닌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는 또 어딜까요? 관련 내용이 이번 주 미국 언론을 통해 소개됐는데요. 미국 인구조사국의 2009년에서 2015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오전 5시 이전에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 도시는 어디고 거꾸로 오전 9시가 넘어서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는 또 어딜까 구분을 했는데요. 바로 1위는 직장인의 13.3%가 새벽 5시 전에 출근하는 인디애나주의 엘크하트라는 도시였고요. 캔자스주의 로렌스라는 도시 사람들은 10명 중 4명꼴로 오전 5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잠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인들도 하루 7시간은 잠을 자야 한다라고 미 질병관리본부가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을 보도한 미 언론은요.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위해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봅니다. 기자수첩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볼까요? Boys to Men이 부릅니다. End of the Road 들어보시죠. We belong together. Thank you.
so much pain, baby, cause you just won't come back to me, will you? Just come back to me. Yes, baby, my heart is lonely. My heart hurts, baby, yes, I feel pain too. Baby, please.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코카콜라 추하이. 코카콜라는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에서 출시한 청량 음료 상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국 이상에서 팔리고 있는 이 코카콜라는 가장 인지도 높은 상표이기도 하고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기도 하죠. 2016년 현재 전 세계 코카콜라 판매의 매장만 2천만 매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루에 소비되는 코카콜라 제품만 해도 7억 3천 잔 정도가 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이라고 하니까요. 지구인의 10명 중 1명꼴로 콜라를 하루에 한 잔 마신다라는 얘기가 되나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한결같이 한 맛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의 탄산음료 회사인 코카콜라 회사가 처음으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출시한다는 소식 이번 주 화제였습니다. 출시될 나라는 미국이 아닌 일본인데요. 바로 일본 소주에 코카콜라를 섞어 알코올 함량을 3에서 8% 수준으로 맞추게 되는 추하이라는 이름의 음료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과일향 등을 첨가해 파는 알코올 음료 추하이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일본 코카콜라의 가르두노 회장은 그동안 저알코올 음료에 대해 실험을 한 적은 없지만 추하이 시장 진출이 우리의 주요 사업 이외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탐색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출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일본 코카콜라의 알코올 시장 진출이 대표적인 음료 업체인 코카콜라의 독특한 역사로 남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 브랜드가 쥐고 있는 저알코올 음료 시장 안에 미국 업체도 뛰어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클로이 바비돌.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해 미국의 인형 제조 회사의 대명사인 마텔이 17개의 새로운 바비돌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미국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인 클로김을 축소해놓은 듯한 클로이김 바비돌을 포함해서 여성 권투 선수로 최고의 성공을 누렸던 영국의 니콜 아담스 오비, 미국의 대표적인 발레리나 미스티 코펠랜드, 체조 선수 개비 더글라스, 중국의 배구 선수, 또 중국 발레리나, 이탈리아 축구 선수 등 문화, 체육, 예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유명한 여성 조종사 아멜리아 이어하트, 미국 항공우주국 수학자 캐서린 존슨, 영화 원더우먼 감독 패티 젠킨스도 포함됐는데요. 마텔사는 과거 금발의 파란 눈, 백인 중심이던 바비 인형을 다양한 머리색과 피부, 얼굴 생김새 등의 조화를 이루도록 바꿔나가는 추세인데요. 미국 언론은 이번에는 새로운 직업군의 발견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Shiro, She Hero, 여성 영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클로이 김 선수는 어머나 세상에 영광입니다. 기가 막힌 여성들과 함께 쉬로 바비가 되다니 라는 소감을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3월 5일자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메리베스 롱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롱 전 차관보는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모두 넘어섰다며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을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본과도 안보 미사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자 보도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석탄을 세탁하는 경유지로 이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겨냥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7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건 비핵화가 아닌 군축 대화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8일자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 의향을 보인 건 김일성 주석 때부터 해온 말을 반복한 것이며 북한은 절대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역량을 막기엔 이미 늦었다며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막는 제한을 미북 대화의 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에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대화로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열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에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에 시작을 했고요.
네.
오는 23일까지 4주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시리아와 미얀마 이런 나라들의 인권 문제가 주요 인권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또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중요한 문제로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번 이사회에서도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도 이번 인권이사회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를 꼽았고요.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그런 재원을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영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권을 개선할 것을 북한에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발언이 주목을 끄는데요. 북한 인권 상황,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처음 난 건 아니지만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출석을 해서 세계 각국의 상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네.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자이드 최고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한 겁니다.
네.
계속 보고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 규모 또 그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그 34차 인권이사회 때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라서 그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는 그런 그 책임 규명 또 처벌 작업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 등 이런 그 범죄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적인 기구인데요.
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방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네.
이후에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 또 유엔 총회가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여러 그 유엔의 그 관계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긴 했지만
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 상황을 이 ICC에 회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나라 모두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보리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도 ICC 회부 문제를 표결에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표결에 붙였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면
네.
앞으로도 논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다른 대안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 총회에서 특별 법정을 설치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하자 이런 방안인데요.
네.
여기에는 그 안보리 이사국들의 그 거부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심판을 받게 하자는 건데요. 전례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일이 중요한 이유, 국제 인권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핵심일까요?
네, 무엇보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피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그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상당수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네.
아직까지 북한에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권 유린을 자행해도 기소를 당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를 아무런 그 가책 없이 계속 저지르고 반복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인권유린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요. 국제형사재판소 얘기가 나온 김에 국제형사재판소의 회부가 되고 나면 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상황을 논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일단 그 기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ICC의 그 검찰관들이 있거든요. 이 네. 검찰관들이 일단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재판소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판정을 해서 그 어떤 그 처벌을 내릴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에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자이드 라드풀 후세인 최고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말하는 건가요?
네, 유엔 인권 이사회는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서 이 그 책임 문제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울에다가 유엔 인권 사무소를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한 인권 유린의 기록들을 계속 수집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북한 인권 문제 이 가해자들을 처벌할 때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한 그런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무소가 설립된 지 몇 년이 지났고요. 그동안에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 패널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또 조사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관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향후 그 처벌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을 시켰고요. 또 지금은 이제 그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서 그 형사법 전문가 이것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지금 서울인권사무소에서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안보리에서 이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는 있지만
네.
어떤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그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이번 인권 이사회에 이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남북관계 화해 움직임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네.
이번 계기를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그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북한 내 수감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건데요.
예.
특히 그 미국인 3명과 한국인 6명 등 지금 북한에 영유된 외국인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최소한 이들 억류 외국인들에 대해서 북한이 영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북한 내 수감시설에서 가혹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그 보고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도 계속 지적을 했고요.
네.
또 북한에서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그 모든 형태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고 또 식량 등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접근도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권인사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유엔 인권인사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북한 인권 결의안인데요. 올해도 논의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2003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해서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유럽연합은 최근에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도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 이후에 북한의 식량난 또 대규모 탈북자 등으로 인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고요.
네.
2000년대에 들어서 유엔 차원에서 이런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2003년부터
네.
계속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여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인권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결의안이라는 것이요. 그 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네.
아,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이 결의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입니다.
네.
이 COI가 바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네.
아, COI가 1년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아, 북한 인권 문제를 담은 가장 완벽하고 영향력 있는 보고서로 지금도 계속 인용이 되고 있고요. 아, 여기서 그 일부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또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도 바로 이 COI 보고서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아, 이후에 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후속 작업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사무소 설치 또 전문가 패널 구성 같은
네.
작업들도 다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아울러서 그 북한인권 상황을 안보리가 ICC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도 바로 이 북한인권결의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시점이 비핵화 문제와 북한인권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옛날에는 이렇게 그 비핵화 대화 같은 것들이 열리면 인권 유린 문제가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또 소홀히 다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들이 많았는데요.
네.
아, 지난 몇 년간 그 북한 인권 논의 과정에서 인권 문제와 안보가 별개가 아니다. 이런 그 논의들이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네.
아,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저에는 바로 그 인권 유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권 유린 문제를 빼놓고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인권 문제가 지금 그 북미 대화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또 소홀히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전문가들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그보다는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한 문제로 다뤄질 것이다 이런 그 기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고 또 강력하게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는 등 크게 관심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그 인권 전문가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유엔 인권이사회가 4주 동안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는 23일까지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계속이 되는데요. 북한 관련해서는 크게 그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는 12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오는 12일에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각국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을 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런 그 논의의 장이 마련이 됩니다.
네.
또 14일에는 유엔인권 최고 부대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여기에 참석해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그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가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상황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다음 주쯤에 그 일본과 유럽연합이 먼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2016년 또 2017년에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표결이 아니라 그 회원국들의 합의 방식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네.
올해도 3년째 이렇게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보의 노래입니다. I'd love you to want me 들어보시죠.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about fell out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I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 love me to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it be. You told yourself years ago you'd never let your feelings show. The obligation that you made for the title that they gave. So not to show, but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s.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선교 학교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통일과 꿈 학교 소식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과 꿈 학교는 기독교 통일 전략 연구센터와 생명숲 선교회 등 한국의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북한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내 교회들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서울에서 진행되어온 통일과 꿈 학교가 올해부터 미국에서도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라
선하게 할 수 없지만 복음의 통일을 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난달 말 미 동부 버지니아주 인근에서 열린 제1회 워싱턴 통일과 꿈 학교에는 한인 40여 명이 모여 사흘간 북한 선교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은 한국의 전문가와 중국과 한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목회자들이 맡았는데요. 위기의 한반도, 북한 교회 재건과 우리의 역할, 통일선교의 실제적 사역, 제3국에서의 탈북민 사역 실제 등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강의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의 위기의 한반도로 평창올림픽을 전후한 남북관계, 한반도 전쟁 가능성, 교회의 통일 준비 등 5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한국과 중국으로 가며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 출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북한 선교, 북한 교회 재건과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20여 명의 탈북 여성을 돌보고 있는 탈북자 출신 여선교사는 제3국에서의 탈북민 사역의 실제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찾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선교에 해외 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근거를 기독교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목사입니다.
그 성경에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재건하고 영적 부흥이 일으키고 다 그러잖아요. 그 현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처럼 그런 역할들이 앞으로 더 증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 목사는 남북통일 전까지 해외 한인사회 역할이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 한인들이 북한 선교 대상인 탈북자들과 잘 소통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강사를 맡았던 하광민 기독교 통일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그 삶의 공간에는 마찰들이 있는데 여전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마찰을 저는 버퍼존이 필요한데 그 버퍼존이 우리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버퍼존이 될 것이다.
어떻게?
다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적 차이거든요. 이념적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북한 분들이 이념적 차이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념을 내세워서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삶의 양식 그리고 삶 다른 삶에 대한 수용성 남한 사람들이 수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그런 수용성이 떨어지고 이제 많은 또 좀 적대적인 감정들을 내세우는데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있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탈북자들이 해외 한인들과 대화할 때 더 빨리 그리고 많이 마음을 연다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해외 한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한인 기독교인들의 현황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하 목사는 미주 한인들의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못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아직은 미약합니다. 예, 특히 제가 2006년, 2005년, 6년, 7년, 3년간 이쪽 그 동부와 그다음에 서부, 중부에서 북한 선교학교 하면서 했을 때보다도 더 다운된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우선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의 도발. 이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선교적 관점보다는 이런 정치적 관점과 감정이 많이 들어갔고 악감정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 목사는 기독교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되고 기독교 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꿈쩍 안 나온 나라가 북한이라는 생각이 북한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사들은 해외 한인들의 선교 대상을 북한 주민, 중국과 제3국 내 탈북자, 그리고 한국 내 탈북자로 나눴습니다. 탈북자 목사는 북한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신에 대한 의존이 커졌다며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령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선교 활동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중국 내 선교사들도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제3국에서 한국이나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시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선교 경험이 없는 20대에서 60대 한인 남녀입니다. 탈북자와의 우연한 만남이 인연이 돼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도 있고 오래전 자신이 했던 기도 때문에 참가한 사람 등 참여 동기와 배경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0대 남성 크리스토퍼 김 씨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이 된 상태로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뭐 같이 해볼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요. 뭐가 과연 조금 더 건설적이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일까라고.
김 씨는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선교학교에 참여했다는 20대 남성 홍유한 씨는 이전에 막연했던 북한 선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 건설 관련된 일인데 이쪽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내가 미국에 살았던 경험을 가진 디아스포라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그런 디아스포라서의 책임일까,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럼 아니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이제 어떤 준비를 또 내 개인적으로 professionally 그리고 personally 그리고 religiously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세 가지 아스펙트를.
북한 선교의 시작은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라고 말하는 30대 여성 서운주 씨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북한에 있는 계신 분들을 만난다면 저희가 굉장히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만나고 싶고 여기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북한 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저희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일주일에 빨리 해주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뷰웨이 뉴스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밴뷸은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휘그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요즘 민주당 쪽 신문은 휘그당의 해리슨 후보를 비꼬더군요.
술과 통나무집 작전이 국민들에게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통나무집과 궁전의 싸움, 사과주와 샴페인의 싸움으로 미국은 온통 들끓었고 이런 선거전은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백악관의 카페트는 발이 묻힐 만큼 두툼하고 벤 뷰렌은 비단 옷을 입으며 꽃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린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더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3부 제임스 폴크 대통령 시대.
메인주를 기점으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총 투표수에서는 양측이 비슷한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해리슨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마침내 휘그당의 윌리엄 헨리 해리슨 후보가 미국의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취임식 날 거친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1시간 45분 동안 쉬지 않고 취임 연설을 했는데 이 때문에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인 존 테일러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존 테일러 부통령은 해리슨 대통령을 대신해서 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1845년 제임스 폴크 대통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텍사스를 넘어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문제는 1840년대 미국 정치에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1845년 의회는 텍사스주가 합중국의 주로 연방에 편입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테일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불과 사흘 전, 그러니까 제임스 폴크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전인 3월 1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텍사스가 합중국에 주로 편입되는 걸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두 나라는 텍사스가 미 연방에 편입되지 않는 조건으로 멕시코로부터 텍사스가 독립하는 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 합중국 연방의 주가 되든지 아니면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공화국으로 남아있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텍사스 의회는 연방에 주로 편입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 가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텍사스와 오레건을 미 연방의 일부로 편입시키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국민들은 합중국이 대서양 지역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는 신념에 동조해서 폴크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국민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대륙 전역에 전파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오레건을 찾은 최초의 미국인은 뉴 잉글랜드 지역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물 가죽을 사고 팔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죠. 이후 미국인 탐험가 루이스와 클락은 루이지애나 영토를 건너 오레건 지역에 도착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1811년 존 제이콥 애슈터가 오레건 지역에 있는 콜롬비아강 어귀에 모피를 거래하는 시설을 세웠습니다.
영국 탐험가들도 영국에게 같은 지역의 소유권을 갖게 했습니다. 영국의 허드슨 베이 회사도 콜롬비아에 거래소를 세우고 그 북부의 광대한 영토를 영국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레건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레건은 정착민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이 지역을 공동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1840년대까지는 잘 유지됐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오레건을 향해 서부로 진출했습니다. 새 정착민들은 공동 점령 합의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이들은 오레건 전 지역이 미국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미국이 오레건 지역 전체를 차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폴크 대통령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레건을 북이 49도 선에서 나눠서 북쪽은 영국이 차지하고 콜롬비아 강을 포함한 남쪽은 미국이 차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의 제안은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북위 49도 선을 기준으로 오레건을 나눠 갖자는 제임스 폴크 대통령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영국에 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콜롬비아 강을 영국령 오레건의 남쪽 경계선으로 하는 겁니다. 이 외에 어떤 제안도 거부합니다.
영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자 폴크 대통령은 타협안을 철회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면 우리 미국은 오레건 전체를 차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군요. 무엇보다 의회에 오레건에 대한 공동 점령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청해야겠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영국과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진심으로 영국과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과 협상을 하려면 이렇게 강력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846년 의회는 폴크 대통령에게 공동 점령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감돌자 영국은 오레건이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은 폴크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던 타협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허드슨 베이 회사의 거래소가 콜롬비아 강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국은 콜롬비아 강을 경계선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레건 때문에 굳이 전쟁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 폴크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로 오레건의 영국과 미국 경계선을 북위 49도로 하도록 하지요.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loud 9, to be on cloud 9입니다.
'Americans say, I'm on cloud nine. Well, what does that mean? Don't worry, we're going to find out today. So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네, 본문에서 조나탄은 팸에게 I can't believe it.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팸은 What? What's wrong?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자 조나탄은 Nothing is wrong. I won. 나 당첨됐어 라고 너무 기뻐하고 있네요.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팸은 What? What did you win? 뭐라고? 뭐를 이겼다고? 이라고 묻자 조나탄은 The lottery. I won $1 million. 복권에 $100만 당첨됐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팸은 Oh my gosh, that's fabulous. 와, 정말이야. 대단하다. 라며 놀라워하고 있어요. 조나탄은 Man, am I on cloud 9? Life is perfect. 믿을 수 없어.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아. 참, 인생은 너무 좋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오늘의 영어 표현은 cloud, C-L-O-U-D, cloud nine, N-I-N-E, nine, cloud nine입니다. When someone is on cloud nine, it means that they are extremely happy. Cloud 9은 너무나 행복한, 행복의 절정이라는 뜻으로 기상학자들이 구름에 이름을 붙일 때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큰 숫자를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을 때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높이 떠 있는 구름 위를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한 기분을 Cloud 9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loud 9, To be on Cloud 9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오늘의 영어 표현, cloud nine. 너무나 행복하다. To be extremely happy. Cloud 9. To be on cloud 9.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